누가복음 17장 1절, 2절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이렇게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이어서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 두 주 전인데 저희들이 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메시지를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인생을 정말 말 그대로 관통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힘입니다. 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 이제 이렇게 할 때에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 이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힘이 세다 이제 그걸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패를 결정을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이다. 자, 그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예를 하나 말씀을 하면서 예를 들어 부부 싸움을 할 때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한다. 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부부들 중에서 그 말씀이 제일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할 때 제가 그 이면에 그 하고 싶었던 그 내용의 말은 뭐 굳이 말을 다 안 해도 알아들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누가 더 맞느냐 누가 틀렸느냐 내가 몇 퍼센트 더 잘했느냐 자 여러분 이런 걸 따지고 우리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한다는 것은 이런 무슨 논리나 앞뒤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기분 나쁜 말이든지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든지 표정이든지 언어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눌러버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논리로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를 말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모든 이론을 파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모든 이론을 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받을 때에는 그 모든 생각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을 정도로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우리를 쓰나미와 같이 덮쳐서, 그래서 우리 안에 힘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부부 싸움을 할 때든지만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간도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무슨 논리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고난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는 아직 전혀 이해되지 않아도, 그런데 이 고난을 이미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말입니다.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에는 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결국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힘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힘의 싸움. 그래서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 73편 시편은, 그 시편의 73편은 이제 유명한 시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된다 이거죠. 다음 주 주일날 아마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 생각인데, 악인이 잘 되는 그것은 정말 무서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느냐.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도, 시인의 고민도 이제 바로 그 고민입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마지막 끝에는 무슨 인과응보, 고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편의 기자가 하는 말이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이걸 뛰어넘는가 하니까요, 앞에 구절 한 구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편 73편 전체 중에서 73편 16절 17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이제 터닝포인트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찌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를 좀 알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마음의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왜 악인이 잘 되냐 이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해결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를 알까 하여 깊이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종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있는 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하는 저 짧은 표현은 대단히 신비한 표현입니다. 저것은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쉽게 휙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깊이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 저 한마디 속에 시인의 모든 고민은 해결이 다 된 것입니다. 이해가 여러분 잘 안 되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성소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하는 저 한마디가 왜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우나, 뜨거운 사우나의 문을 이렇게 딱 열면 문이 딱 열리는 그 순간에 뜨거운 기운이 확 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거 있습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확하니 이 시인에게 그 은혜의 쓰나미, 힘, 하나님의 파워가 덮었을 때, 그때에 무슨 논리적인 생각이나 설명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순간에 끝,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용납하신다, 뭐 이런 저런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힘의 문제다, 그 말씀이죠. 힘의 문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저 강한 자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말씀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다음 절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 싸움의 한마디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주여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식도 논리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힘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때 마귀가 죄 짓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공급하느냐? 힘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힘입니다. 힘.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도, 이 악한 욕망이라는 것도 힘입니다. 욕망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이 왜 나쁜 것이냐? 그것은 힘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힘이 악한 힘이다, 이거죠. 2차 대전 때에 그 독일군 전차 부대, 백전 백성의 전차 부대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왜? 기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전술,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 아무리 훈련된 군사,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힘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실족, 소자를, 작은 사람을 실족케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겠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 17장 말씀은 앞에 16장과 15장을 쭉 읽어 내려가야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앞에 16장과 15장에는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불가촉 천민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그 천민들, 그리고 또 한쪽은 종교 지도자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이런 은전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 이런 아들의 비유, 이런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싹 돌려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나사로의 비유, 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16장에 나오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소자를 넘어뜨려서는 안 돼. 소자를 넘어뜨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는 죽음의 판결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1절, 2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소자들을 실족시키지 말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1차적인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차적인 메시지지만 이걸 뒤집으면 여러분, 2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동시에 이 소자들에게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 제자라 할지라도 이 소자들을 넘어뜨리면 나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제 이 말씀인데요. 뒤집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 되는가 하니까 소자들을 향한 말씀도 된다 이거죠. 작은 자, 이 소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되는가 하니까 걸려 넘어뜨린다고 해서 너희들이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는 소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동시에 소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을 걸려 넘어진다고 해서, 넘어뜨린다고 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라,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없으며 어느 누가, 예수 외에 어느 누가, 어떤 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그 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라.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라. 예. 사람이 하는 말에 넘어져서도 안 되고, 어떤 종교적인 권위나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너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다 뛰어넘으라 이것입니다. 모든 차별과 모든 열등감과 모든 비교의식과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될 책임이 소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9절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인데요. 나병 환자, 옛날 번역에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믿음으로 갔단 말이죠. 중간에 자기들이 치료받았다는 걸 알고 제사장에게 돌진을 합니다. 왜? 왜 제사장에게 돌진을 달려가야 되느냐? 제사장의 인정을 받아야 사회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정을 해서 오케이, 판정을 받아서 도장을 받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시간들, 그 모든 이 서름, 뭐 이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돌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턴을 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돌아와 버려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니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예, 17장 15절에, 예,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예, 잘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유턴, 돌아와 버렸어요. 왜? 이 사람은 제사장의 도장이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더 큰 걸 봤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봤습니다. 더 큰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 인간 제사장, 그 사람한테 도장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것. 그것은 하늘과 땅의 대주제이신, 하늘과 땅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만났던 광야에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 사람, 한 사람, 고침받은 이 사람은 가다가 자기의 문둥병, 자기의 나병이 치료받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미칠 지경으로, 그래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나를 치료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가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이 무슨 병리학적인 무슨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성경에는 이 나병을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저주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 질병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저주에 대해서 해제를 하지 아니하시면, 저주를 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판정을 해주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나병에 대해서 누가 해제 선언을 했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말씀하는지 금방 우리가 답이 나옵니다. 견적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장님이 이등병을 벌을 세웠습니다. 사단장님이 벌을 세웠으면 이 벌, 손을 들고 있으라고 벌을 세웠으면 이 손을 내릴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장님이 벌을 세웠는데 그 밑에 있는 대대장님이 야, 손 내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대대장님 큰일 나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사단장님이 손을 들고 있으라 그랬으면 적어도 사단장님하고 똑같은 레벨이든지 아니면 사단장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손을 내려 이렇게 돼야 이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저주했습니다. 이게 나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에서 해제 선언을 해버렸어요. 나병을 고쳐버렸어요. 그러면 방금 나에게 나병에 대해서 해제 선언을 하신 그분은 누구냐 이거죠. 적어도 하나님과 동급이든지 그 이상이든지. 네.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휙하니 도는 것 같아.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홀로 독자의 날생자, 독생자의 영광이라니 저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홀로 독자의,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생자라는 말을 종류 종자로 바꾸면 더 쉽습니다. 독종, 이 어감이 좀 안 좋네요. 하여튼 독종자, 독종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 같은 종류인데 홀로 독자를 써가지고 홀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홀로 유일하게 같은 종류의 레벨을 가지신 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레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뜻이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홀로 독자의 종류 종자를 써서 독생자, 독종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게 독생자. 예수는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 종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요,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너무 붙일 수 없는 그런 설명이죠.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돌아온 유턴을 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붙들린 것은 바로 이 영광에 붙들린 것입니다. 이 영광에 붙들리고 났더니 사람이 그냥 도는 것 같아. 미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앞에 인간 제사장이 도장 받아가지고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빨리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 필요 없어요. 여태까지 차별받고 냉대받고 열등감 받은 거 이제 앞으로 두렵지가 않아. 이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인데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도장을 찍든지 안 찍든지 그것이 나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마음의 이 자신감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이 차별, 모든 냉대, 모든 열등감 여태까지 가지고 있어 그것을 인간 제사장에게 도장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뛰어넘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 어느 누구에게도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힘입니다, 힘. 예수의 영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것 뭘 주셨느냐?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의 영광을 보면서 뭘 받았느냐? 힘을 받은 것입니다. 힘을.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힘, 모든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뛰어넘는 힘, 그것이 지금 예수의 영광을 쳐다보는 동시에 그의 속에 찾아왔던 바로 힘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인간적인 차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걸 다 뛰어넘어 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내수동계 대학부 학생 시절에 1980년대죠. 그때도 우리 대학부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지금도 좋은 대학부지만 그때도 좋은 대학부였습니다. 근데 좋은 대학부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라 결코 완벽할 수 없죠. 좋은 대학부였지만 그 속에 있는 가운데 흠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고 실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대학부가 좋은 대학부였지만 대학부라고 하는 요 이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문제 제기를 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문제 제기가 돼버렸고 대학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때로는 심포지엄 같은 걸 열어서 토론을 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꽤 오랜 시간 그런 그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대학부라고 하는 요 이름이 주는 왜냐하면 지금은 또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나이는 대학부 나이인데 대학생 신분이 아니고 일찍 직장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가 하니까 마음의 주눅을 준단 말이죠. 마음에 이렇게 어떤 그 비교의식도 주고 마음에 어떤 열등감 이런 마음을 그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부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청년 일부 하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학부를 청년 일부라고 하지 않고 대학부라고 지금도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동감을 하고 그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넘어갔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를 못 느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장을 가만히 곰곰이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거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실제로 대학생이 아닌 당사자들, 직장생활, 그리고 참 대학생이 되고 공부하고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문제죠, 당연히. 피부로 와닿는 문제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거제도에서 그 고신, 우리 교단이 아니라 고신 교단, 제가 아무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고신 교단에 있는 노회 산하 시찰회라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한 시찰회, 21개 교회, 작은 교회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예배당에 이제 함께 모여서 연합 부흥회를 한 3일 정도 저희들이 같이 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뒤에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제가 인사를 나누는데 낯익은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하고 놀랬습니다. 저하고 같이 대학부에 함께 있었던 저보다 1년 선배 자매님이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름은 금방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반가운 거죠. 벌써 몇 년입니까? 한 30년이 벌써 된.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만났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반갑게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 그 시절 바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 대학부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대학생들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제 좀 서로 이렇게 불편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있었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일찍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생각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3, 3, 5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이렇게 몰리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한번 그 대학부 집회가 한번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날짜도 기억이 안 나고 여름인지 봄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너무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찍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그것이 극복이 잘 안 되더라. 그리고 대학부를 나오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정말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지금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열등감과 비교의식 이게 다 극복이 되더라. 근데 제가 그때 어린 그 나이에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그때 마음을 가지는가 하니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0.1%도 다른 어떤 마음이 없이 진심으로 이거 다 극복되었다는 그 말이 믿어질 정도로 그게 공감이 될 정도로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게 생각이 날 정도니 말이죠. 제가 대학부의 학생으로 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있어 보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그 어간에 그때쯤에 이 문제 대학부라는 이름을 쓸까 말까 하는 이 문제가 그냥 없어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 극복이 된 것이죠. 극복이. 예.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학부의 은혜와 자산이라고 생각. 이건 대학부의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힘.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뛰어넘어 버린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이걸 설득한다고 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게 별가 이거 아무리 들어도 이거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죠. 이거는 힘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흥회하면서 제가 마지막 날 저녁에 했던 설교의 제목도 이거하고 비슷한 제목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는 힘. 이 세상을 그냥 사는 정도가 이 세상을 너끈히 살아내는 것은 힘이다. 아가서 8장 5절 앞에 한번 봐주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까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한 여자가 거친 들을 헤치고 올라오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저 힘이 뭔가 하니까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힘인데 이 힘이 모든 고난도 뛰어넘고요. 거친 들을 뛰어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 힘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의 힘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이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성경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저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선명하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모든 견딤, 모든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니까 간신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모든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다 넘어가요. 넉넉하게 넘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다 넘어가는, 저걸 넘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자, 그 다음에 모든 능력, 저 능력이 힘입니다, 힘. 모든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오며가 아니고 옵니다. 저 한절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힘을 채우십니다. 힘을 채우셔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제가 괄호 안에 넣은 말이 저 말인데요, 힘을 채우셔서 그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걸 다 뛰어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지 아주 분명하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오, 능하게 하시오. 저건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 있게 하시오, 저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면 모든 힘으로 능하게 되어서 이 말입니다. 능하게 되어서. 수동태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가 발전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자가 발전, 부글부글부글 해서 내 안에서 발전기로 돌리듯이 내 안에 자가 발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수동태. 수동태라는 것은 밖에서 주는 것을 받는 것이다, 이거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받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을 슬쩍 한번 봐주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거 얻는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사야 40장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거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한번 힘을 내봐야지 이게 힘이 안 난단 말이죠. 힘을 내봐야지 한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힘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이해되어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여전히 저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해가 다 안 될, 영원히 이해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문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다 되겠어요? 이 땅에서 악인이 잘 되다가 죽을 때에도 평안하게 죽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를 눌러버려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린도전 13장의 사랑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말 그대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모든 네 번 나오는, 하여튼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